예, 오늘 역대기 학원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 이집트 임금 시삭이 유다를 점령하다 합니다. 1절, 르하브암은 왕권이 튼튼해지고 힘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따랐다. 르하브암은 남유다의 왕이고 솔로몬의 아들이죠. 역대기 저자는 신명기 신학을 가장 철저하게 대입하는 책입니다. 역대기 역사서 가운데서도 이 역대기는 그 이전 역사서의 해설서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시금 재편집할 수가 있죠. 에즈라기나 느헤미야기도 이 역대기 역사서에 들어갑니다만 그때는 그들이 살던 시대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편집할 수 없지만 지나간 역사, 바빌론 유배 70년 이전의 역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이 가물가물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의 신앙의 관점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었, 아니 달리 해석할 수 있었지만 이제 느헤미야기나 그런 책들은 에즈라기는 그럴 수가 없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 신명기 신학이 가장 기계적으로 대입이 되어 있는 책은 역대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거의 기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신명기 신학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은 주님에 대한 불충실에서 온 벌이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예외도 없다라고 저자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르하브암이 율법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결국 르하브암 통치 시대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9절 보면 이집트 임금 시삭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치세 때는 크게 침략 전쟁이 없었습니다. 침략을 당한 적이 없었고 성전을 제대로 지어놓고 제대로 침략을 당한 첫 번째 침략이 바로 이집트 임금 시삭의 침략입니다. 이때 열왕기에서도 그렇게 전하지만 역대기에서도 주님의 집이 바로 성전이죠.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마도 이 침략 때 성전의 계약의 궤를 빼앗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증언판은 돌이었지만 뭐 무슨 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유다 광 아니 시나이 광야에 있는 그런 돌이었겠지만 계약의 궤는 황금으로 지정을 해놓았죠. 그룹도 두 개 그룹도 아마 금으로 지정을 해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아마도 이때 이집트인들이 이 성전의 기물과 함께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솔로몬 왕이 뭐 다윗도 그렇고 그 계약의 궤를 모시고 다니던 이야기는 다윗 때까지가 계약의 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 기억에는 다윗 왕 시대 때까지가 거의 마무리일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계약의 궤를 거기에 모셨다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그 했다 치고 그러고 나서는 이 시삭의 침략 이후에 계약의 궤에 대해서 성전 증언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역사학자들은 이때 이집트인들이 다 갖고 가고 증언판은 아마도 중간에 그냥 뭐 열어보니 별것도 없더 그냥 던져서 버려버리고 이 계약의 궤만 뭐 이렇게 비싼 금으로 되어 있는 것만 갖고 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유다교의 전통에서는 후대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성전에서 계약의 궤를 빼내어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해 두었다라는 전승을 유다교 전승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카베오 학원 2장 4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문헌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천막과 계약 궤를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 하느님의 상속 제산을 본 그 산으로 갔습니다. 시나이 산이겠죠? 거기에 가서 예레미야는 동굴 집을 발견하고 천막과 계약계와 분향재단을 그곳에 안치하고 나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를 따라간 몇 사람이 길을 표시해드리고 다가갔지만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다시 한데 모으시어 자비를 보이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때 가서 주님께서는 저 물건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 위에 나타났듯이 솔로몬이 그 장소가 특별히 성화되도록 청하였을 때에 나타났듯이 주님의 영광과 구름도 나타날 것이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묵시적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합니다. 약간 예레미야 예언서의 예레미야와 마카베 학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외려 에제키엘이나 뭐 구약의 다니엘 같은 그런 환시를 받고 외치는 그런 묵시적인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약의 괴뿐만 아니라 천막이라고 합니다. 이 천막은 뭐겠습니까? 그 만나베 장막. 그 솔로몬 성전 이전까지 기약의 괴를 모셔두고 있던 그 만나베 장막. 원래의 성전이죠. 그거를, 그 모든 거를 갖다가 잘 옮겨와가지고 분향재단까지 들고 와서 어디에다가 시나이산 어딘가에다가 안치를 했고 모르고 그거는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약의 괴가 이방 민족에서 뺏겨가지고 막 훼손되고 막 이렇게 더럽혀진 게 아니라 어디에 잘 보관되어 있고 우리 민족이 다시 흥할 때 하느님께서 이것을 다시 우리들 앞에 내놓으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뭐 전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예언자는 남유다 말기의 예언자죠. 지금 전하고 있는 이집트 임금 시삭의 침입은 남유다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개입하기에는 시간차가 크고 또 그 사이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약탈 과정 속에서 기약의 괴는 기록 없이 사라졌다라는 게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3장 1절에서 22절 아비야의 유다 통치입니다.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칭하게 되는 이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전투의 승패도 결국 하느님을 충실히 믿고 있느냐로 판가름 난다라고 주장하면서 신명기 신학을 철저하게 강조하죠. 문제는 북이스라엘도 하느님을 섬기고 남유다도 하느님을 섬긴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죠. 종교가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 역대기 저자는 북이스라엘이 제사를 맡긴 사제들은 거짓 사제들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9절 보면 너희는 아론의 자손들인 주님의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민족들처럼 너희 스스로 사제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수송아지 한 마리나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오는 자마다 사제 직무를 맡는다면 신이 아닌 것들의 사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가와서 뇌물 바치고 뭐 돈 주고 사제가 되는 그런 너희들의 나라, 하느님이 그런 너희들을 바라봐 주실 리가 없다. 유일하게 하느님을 섬기는 건 우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사제들은 정통 유대, 정통 레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좀 근거가 없는 왜곡입니다. 차독 사제 집단이에서 그 에브야타르 사제 집단이 원래의 레위인 집단이 솔로몬이 이렇게 왕권을 가지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에 쫓겨나게 되고 그들은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가서 사제 집단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제들도 나름 레위인들의 전통 안에서 사제직을 유지하고 있죠.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시기에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아론의 자손들이며 레위인들이 그들을 돕는다. 그래서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봉직하는 사제들도 정통 사제들이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남유다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을 또 한 번 알 수가 있죠. 저자는 북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배 이후에 유다인들이 만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뭐 니들이 레위인들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거부하고 그들은 사이가 나빠지게 되죠. 그런 이야기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공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언급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굳이 말씀드린다면 거의 사라졌고 민족이 아니라 그냥 한 부족, 시족 정도의 집단으로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다인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정통성에 대한 그 집착이 더 심해서 계속 그 자기 민족들 안에서만 혼인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 근친상간까지도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혈통을 지킨다라는 그 명분으로 다른 이방 민족과 섞이는 걸 계속 부정하다 보니 근친상간이 되고 기형아가 출산되고 그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그런 뭐 계속 사람들이 줄어가고 지금은 소수의 집단만 사마리아인이라고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장 3절에서 36절 성전을 정화하다 합니다. 히즈키야 왕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남유다의 후반기로 들어갑니다. 남유다의 히즈키야 왕이 자신의 치세 때 일어났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즈키야 왕은 이방의 신들로 더럽혀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임금으로 보이겠죠. 16절 사제들은 주님의 집을 정화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주님의 성전 안에서 부정한 것을 발견하는 대로 모두 주님의 집들로 끌어내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부정한 것을 우상을 치우는데 전부 치우는데 5박 일주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성전 안에 이방신의 기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수많은 이들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치우는데 며칠씩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남유다 왕국에서 그 시절에는 이 종교 혼합주의가 야훼 신앙과 또 이방 신앙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히즈키야가 이 우상을 치웠던 이유는 뭐 신앙심의 발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흩어져 버리는 민족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우리 본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야훼 신앙에 집중하자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작업 가운데서도 역대기 전에는 철저하게 사제와 일반인 레위인을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그런데 사제의 수가 적어서 그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제들도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형제들인 레위인들이 그들을 도왔다.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는 레위인들이 사제들보다 더 열심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제가 아니면 만질 수 없는 번제물에 대한 해체 작업을 사제들의 손이 너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레위인들에게 임시로 맡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대기 저자는 사제의 고유한 제사 업무와 그 밖의 성전의 업무를 나누어서 그 밖의 업무만 레위인들에게 부여해서 그들을 사제들의 하수인으로 이제 만들려고 한 것도 있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번제물을 바치는 제사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제들이 그래서 이 당시의 사제들은 이 칼의 달인들입니다. 이 칼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 그래서 짐승의 근육을 제대로 알고 그냥 칼 꽂으면 그대로 막 이렇게 다 해체를 할 수 있는 지금으로 발골사라고도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엄청난 기술을 칼 작업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으로는 벅차서 레위인들에게 맡게 되는데 이거는 사제들의 고유한 직무인데 레위인들에게 임시로 맡긴 거지 너희들의 고유한 권한은 아니야 라는 걸 여기에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역대기는 유배 이후에 쓰여졌고 또 유배 이후의 상황 속에서 역대기의 저자는 사제들의 위치를 높이고 레위인들의 지위를 낮추려고 계속 시도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레위인들의 지위는 낮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배 동안 그 성전 없는 종교생활을 하면서 말씀 중심의 종교생활을 한 거죠. 하면서 율법 중심의 종교생활은 사제가 아닌 레위인들의 지위를 분명히 높였을 겁니다. 사제들은 칼만 잘 썼지 말할 줄은 잘 몰랐다면 레위인들은 그 그 설교도 하고 다른 곳에 대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고 쉽게 말해서 전파하고 하면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깊이는 레위인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복음서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가 바로 이쪽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 종교 생활이 자리를 잡고 또 이제 유배 이후에 유다인들이 이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가 살기 시작하면서 이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율법을 중심으로 한 종교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레위인들이 지위를 성전 사실에 낮게 하려고 했고 회당도 없애려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사제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국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과 레위인 나머지 레위인들 그 말씀 중심의 레위인들의 생활은 이제 종교 생활 이원화 체제가 되었다. 그래서 보시면 복음서에서 보시면 순례 축제가 있죠. 이렇게 지중해에서 그렇게 각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1년에 뭐 한 두 번 세 번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고 나머지 세월은 자기 고장의 회당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의 어떤 이원 체제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굳어졌고 지금은 그 성전마저도 사라져서 유다인들은 회당 중심의 종교 생활을 현대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